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분명히 증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영혼과 그분의 고난의 참여한 것을 알려지 않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지금까지 내 인생이라는 다소 일일 드라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서신 형식으로 보냅니다. 자신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3장이 읽을 때 더 그런데요. 그래서 인간의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치부나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내 과거를 굳이 이야기하여서 상대방과 교회를 난처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영적인 단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격을 같은 크기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어린 사람들은 그 영향으로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믿음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성경적인 암, 지식 등에 관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상태들이 주님의 인도로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지금의 나의 상태가 그것은 굉장히 힘있는 간증이 됩니다. 이번 정말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국, 조국에 대한 것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삶이 참으로 한편으로는 좀 희한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나는 지금 신분이 바뀐 상태로 새로운 여권으로 외국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온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새롭게 희한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은 무엇인가? 어쩌면 어디도 소속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에서도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었습니다. 나의 많은 과거가 있는 한국, 그것이 지금 내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한 여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참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다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다소라는 지역은 학문, 문화 등으로 유명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의 지식을 키우는데 참으로 도움이 되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육으로 유대교 수호에 있어서 선봉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는데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3절에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대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하여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며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또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보통 그냥 가만히 있었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정도를 벗어날 정도로 크게 핍박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맡아 분명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는 임무였었겠죠.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 기적의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죠? 강한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후에 형식과 전통을 추구했던 극 익스트림 극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유대교 의식과 예식을 반대하는 믿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고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는 최고의 학문으로 학습을 했었고 그리스 문화에도 익숙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스 말도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지금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여권의 힘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권을 랭킹을 매깁니다. 이 여권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캐나다는 몇 위, 한국은 몇 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국가를 무비자, 비자가 없이 갈 수 있는가. 이것도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파워가 있어요. 한국도 상당히 높고 캐나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보호를 받게 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지위였죠. 그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빠질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세상적으로 따지면 나는 너희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상적인 그러한 위치와 지위와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하죠. 여러분, 당신들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더하다. 심지어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얘기했던 바울. 특히 율법이라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열정으로 그렇게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과거 그렇게도 열정적이었던 유대교에 대해서 그것을 손실로 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힘든 상관이 누군가 하면 머리 좋고 열심인 사람이 가장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좋고 학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열심까지 대단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거를, 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과거에 보면 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겐 이득 아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것이 손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인생에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듯이 자신의 과거의 훌륭한 변명처럼 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무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또 진짜 그런가 하는 의심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잘 나갔을 뿐만 아니라 열심 중에 열심을 냈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갑자기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를 포장했었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렇게 헌신했었던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을 보게 되었기에 그가 지금 이야기했던 과거의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라는 것이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것들을 손실로 여길 수 있는 이유를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서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미련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뛰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이 작아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입었던 손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손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손실은 더 이상 손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이어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세히 보면 손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커지며 반대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간에 그것을 손실로 여기게 되는데 그 손실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저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과거를 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 과거 자체를 배설물로 여긴다기보다 그 중간에 과거를 손실로 여기고 그 손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과거의 세상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기에 과거의 영광은 나에게 득이 될 것이 없고 도움이 안 되기에 그것을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그 손실은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실은 더 이상 손실이 아니다. 즉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내가 가졌던 과거에 대한 가치, 과거에 추구했던 그런 모든 가치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그것을 버리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손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손실은 배설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은 미래에도 더 이상 그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손실이 아님을, 혹은 과거의 영광의 실제의 내 삶에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컸었던 의미가 이제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과거의 손실이 배설물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거 내 삶의 자체가 모든 것이 쓸모없는 배설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과거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과거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저는 구원을 받고 과거와의 단절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나의 과거에서 내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강조했었던 그런 내가 과거에 추구했었던 가치나 영광을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그 가치와 영광을 도려냈을 때 내 과거에서 그것을 도려내버린다면 내 과거는 주님의 사역에 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합해진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가 지금의 나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고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로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리스어에 능통했었던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았었고 등등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있어서 과거에 그가 가졌던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손실이 되었고 이러한 자랑은 배설물이 되었지만 그의 그러한 과거는 그의 사도 바울됨은 하나님의 사역에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율법에 통달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과거의 그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모아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과 은혜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은혜의 의미, 율법이 완성이 되시고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다른 점, 은혜를 통해 율법의 의미가 설명되는 그 놀라운 글들을 성경에 적게 되는 것이죠. 그의 글들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그의 율법적인 그의 철저한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과거 율법의 의미와 행위의 믿음 그리고 은혜의 구원의 믿음 구원이라는 그 전환 행위에서의 믿음의 전환이라는 놀라운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더욱 밝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계시하실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해박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과거 자체가 배설물이었나?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과거의 영광과 그가 평생토록 해왔던 가치, 인생의 가치들이 손실로 여겨졌고 그 가치들이 배설물로 여겨졌지만 그의 유대교의 최고의 엘리트의 가치와 자랑이 배설물이 되었던 그러한 것이지 그의 과거 자체는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 문화와 언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성경의 작성과 글씀과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기에 극형을 피할 수 있었고 대신 유해를 가게 되어서 중요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헌신하였을 때 그의 과거의 인생의 자랑들은 그리고 세상적인 높은 가치들은 배설물이 되었지만 그의 과거는 주님께 드려졌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 미화를 시킨다면 과거에 했었던 공부가 너무도 반성경적이라 믿음과 제가 곧 갓 구원받았기에 너무 뜨거웠어서 믿음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그 사이에서 하게 됐었고 여러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현실의 갈등이 큰 이유가 되어서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과거와 소위 연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하나님 그래도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셨고 저에게는 너무도 기적적으로 뉴저지에서 훌륭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가 그리스도인 철학자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미국 분인데 그리고 멋지게 교리 믿음적인 그리스도인의 교리를 변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PhD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그때는 그냥 단절하려고 끊었는데 했던 공부를 계속했어도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다라는 때늦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단절도 좋지만 내 과거가 주님께 이용될 수 있었음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했었던 공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경 교리를 이해하는데, 사회를 이해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가 받습니다. 이전에 제 과거 자체를, 과거에 추구했던 그 가치를 배설물로 여겼다면 이제는 과거 개인의 영광, 그 당시 가졌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지만 그 과거 자체는 사용될 수 있음을, 주님의 사역에 이용될 수 있음,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생활 따로, 교회 따로의 삶이지는 아니십니까? 과거는 묻어두었고 현재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삶을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두었던 소위 세상적인 가치들에 대해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 과거 자체, 나의 과거 자체를 배설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과거와 현재, 내 현실적인 생활과 믿음의 생활 등을 나누어 그런 이분적인 나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것에 대한 가치와 영광이 더 이상 영광이 아니요, 그것에 잃는 것이 결코 손실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나의 과거와 나 자신됨 자체를 그분의 사역에 한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의 가치와 영광을 손실로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지만 과거 자체를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추구하던 가치는 잃어버렸고 버렸지만 대신 그 버린 것 대신 더 큰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를 소유하였고 그분,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의의 가치, 내가 과거에 두었던 의의 가치는 누더기지만 영광의 주님의 의의를 내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나조차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11절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 육신이 그렇게도 바라던 모든 것들은 진정 배설물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임을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지금 현세에서의 지위나 명예나 부나 내 신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데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 앞에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기에 과거의 가치는 배설물로 여기지만 내 과거의 삶조차도 사랑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가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쪽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그의 주종목이던 100m 달리기가 시합이 주일에 열리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그 100m를 포기하고 대신 주중에 결승까지 주중에 여기는 것을 확인했을 때 400m 경기가 주중에 열리는 것을 알고 400m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 그의 일생은 유명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의 주제곡은 너무도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드셨다. 나는 달릴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훗날 헌신하게 되고 그 당시 1930년대 중국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고 수용소에 잡혀가 1941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동료 선교사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It's complete surrender. 완전한 순복이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열심히 달리며 이 달림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던 그냥 달렸던 열심히 달렸던 그 젊은 시절도 그렇고 그가 선교사가 된 후의 삶도 그렇고 그가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죽어갔을 그 시간까지 그의 삶을 달리기 선수였을 때와 선교사로서였을 때의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complete surrender라고 간증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것을 알았던 에릭 리더. 그의 간증과 그의 과거가 배설물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그의 인생 전체가 사용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에 가더라도 과거의 친구와 아는 사람을 만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고 이미 연락처들이 다 끊기고 아프기까지 해서 만나지 못했지만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이뤘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내가 그렇게 과거에 이 한국 땅에서 추구했었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에게 배설물이다. 손실이다. 그러지만 더 이상 난 그것을 손실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과거 자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도 자신의 현실과 믿음의 삶을 두 개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순복일 수 있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나된 내 과거와 내 직장과 현재와 고통과 시련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나 모든 삶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 내 인생의 가치의 전환인 것이고 그 가치의 전환과 순복한 삶이 주님께로는 한없는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It's complete surrender. 내 인생은 주님을 향한 완전한 순복이었다. 라는 간증이 우리의 눈을 감기 전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과거가 단순히 배설물이 아니고 내 과거를 포함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 삶을 그 삶 자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